2015년 5월 17일 주일 메시지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제정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신약에서 그 본래 의미와 실체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주신 말씀들은 너무나 합당한 이유와 목적들이 있습니다. 오순절을 한 주 앞두고 당부하며 주신 말씀이 성령 강림주의를 한 주 앞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생일에도 음력과 양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달을 기준으로 쓰느냐, 해를 기준으로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달력은 이제 그레고리안 달력이라 이렇게 이제 부르죠. 그래서 우리 달력으로 2015년이 유대인들은 또 유대인의 달력이 있거든요. 유대력이 있는데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5775년 이렇습니다. 우리는 2015년인데 유대인들에게는 5775년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다양한 달력들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도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가운데 교회적으로 중요한 절기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나열한 교회력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잘 아는 것이 성탄절이 있고요. 사순절이 있고 또 부활절이 있습니다. 다 너무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이제 절기들이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자꾸 이제 그 절기들에 대한 의미가 좀 퇴색되어져 가는 것이 안타까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나마 가장 유명하고 사람들이 많이 셀러브레이트 하는 절기가 언제죠? 예, 성탄절이죠. 뭐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크리스마스 하면은 막 기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그 성탄절의 의미와 목적도 점점 퇴색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 의미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음을 보고 또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네, 성탄절이 참 중요하지만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순절이고 부활절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오셔야지만이 가능했던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이 너무 중요하고 기쁜 날이지만 하지만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절기죠. 하지만 이와 동일하게 정말 중요하지만 오히려 사순절이나 또 부활절보다 더 잘 강조하지 않고 더 잘 생각하지 않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원래 유대인들의 여러 절기 중에서 가장 주된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 절기 중에서도 이 세 절기에는 어디에 살든지 간에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함께 그것을 지켜야 되는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유월절이고요. 두 번째가 오순절이고 세 번째가 초막절입니다. 이 세 절기에는 항상 와서 지켜야 됩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제 건져내시잖아요. 건져내실 때 열 가지 재앙으로 치십니다. 아홉 가지 재앙으로 치심에도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내어주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을 내렸는데요. 그 열 번째 재앙이 그것이 사람이든 가축이든 첫 번째 태어난 것을 다 죽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는 어쩔 수 없이 다 내어주게 되었죠.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지침이 있었죠.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받아서 문지방에다가 발라라. 그러면은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문지방에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어떻게 한다? 예, 지나가겠다. 혹은 넘어가겠다. pass over 한다고 해가지고 유월절을 pass over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나중에 훗날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리키는 그림이 되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체가 있는데 그 본체에 대한 그림자가 구약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죠. 그 본체는 십자가에 달리신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덮여져 있는 사람은 영원한 죽음이 넘어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절기를 중요하게 보시고 또 그 절기에 맞추어서 일하셨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대제사장들과 그 백성들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의논합니다. 우리 저 예수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 죽이자, 이렇게 의논하는데 한 가지 뭐를 얘기하냐면은, 하지만 명절 때는 죽이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명절 때, 즉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때 예수를 죽이게 되면은 잘못하면은 밀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피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피하자고 했던 그 명절이 바로 유월절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섭리와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많고 많은 날 중에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기에 돌아가시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렇다면 오순절은 어떤 절기인가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구약에서 보면 오순절은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 혹은 초실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밀을 추수하고 거두어들이는 그 절기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맥추절에는요, 추수하고 수확한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초실절이라고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민수기 28장 26절 말씀, 우리 주보에도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면은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추수한 것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칠칠절, 맥추절 혹은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에서 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숫자 10을 의미합니다. 그죠? 오순절 그러면은 50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7 곱하기 7은 뭐죠? 49. 그래서 칠칠절은요, 그 49일 그 다음 날을 지키는 것이 바로 칠칠절입니다.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을 지키는 건데요, 언제로부터 50일이겠습니까? 바로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 됩니다. 이 칠칠절을 처음 지켰던 때는 이집트에서 나온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나오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그날 칠칠절을 지킨 거죠. 근데 이집트에서 나오는 날이 언제였습니까? 열 번째 재앙이었던 죽음의 신이 임했던, 그죠? 유월절이었죠. 그래서 유월절로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지 50일째 되는 날이 어떤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냐면요, 그때가 바로 홍해를 건너가지고 또 지나서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거든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침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거라는 거죠. 언제부터입니까? 이집트에서 나오면서부터가 아니라, 홍해를 지나면서부터가 아니라, 이 율법을 받은 때로부터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나에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은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오순절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첫 번째 오순절날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오순절날, 더 실체인 그날 우리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왜 하필이면 오순절날 보내셨을까요? 그 많은 날 중에 하필이면 유월절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절기를 제일 먼저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때는 이런 절기를 지켜라, 저때는 저런 절기를 지켜라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다 몰랐지만 예수님이 오시니까, 신약의 시대가 도래하니까 아, 그때 주셨던 그 절기, 그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절기만 남아있죠. 초막절은요, 아직까지 그런 의미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은 절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절기는 예수님의 다시 오실 재림과 관련된 절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이스라엘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그 초막절의 원래의 의미도 우리가 새롭게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던질 질문이요, 이 절기를 제정하신 의미가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을 제정해 주실 때는요, 사람들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바르라고 하니까 발랐죠. 나중에도 그걸 지킬 때 그냥 그렇게 지킨 겁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까요, 유월절 그 그림처럼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돈이 많고 내가 얼마나 오래 믿었고 내가 얼마나 잘 믿고 상관없이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던 집을 죽음이 다 넘어갔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얼마나 착하게 살았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고 자격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발려져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영생과 영사가 결정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피 흘려 죽으셨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그 일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그 피가 덮여지게 된다는 거죠. 그럼 영원한 죽음을 우리가 면하게 되어지고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 생명과 또 동행함을 누리는 그런 복된 실체가 주어졌음을 우리가 보고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원래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고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그 의미가 어떻게 새롭게 해석되고 더 풍성하게 이해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율법을 돌판에 새겨주시면서 이들을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반면에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120명의 무리들에게 임하시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돌판에 새겨졌던 율법 대신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지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먹으로 쓰고 돌판에 새겨주고 율법을 주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마음판에다가 친히 그 말씀을 새기시고 또 쓰시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돌판에 새겨진 율법도 너무 귀하고 거룩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사람들에게 임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돌판을 혹은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뭐라고요? 걸어 다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억지로 성경책을 읽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성경책을 선물할 수는 있죠. 선물한다고 해가지고 억지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읽게 만들 수 있습니까? 없죠. 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은 가능한 일들이죠. 그죠? 같이 생활하면서 또 같이 살아가면서 보고 또 함께 관계를 맺어가게 되잖아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편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보고 우리에게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자들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책을 하나 전해주는 것보다 어쩌면 더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전도의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에 대한 비판, 부정적인 시각 너무 많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저 믿는 사람들은 말은 잘한다는 겁니다. 근데 다른 것은 없대요. 이중적이래요. 우리는 그냥 죄인인 거 알고 죄짓지만 저 사람들은 막 의인이라고 하고 우리 보고 막 죄인이라고 하면서도 본인들도 똑같이 죄짓는 가식적인 사람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아마도 돌판을 들고 다녀서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보라고. 여기에 의하면 너는 뭐다? 죄인이다. 이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그 말씀을 우리는 보여줄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러브레터를 읽어야 합니다. 우리를 볼 때 정죄하고 판단하는 율법의 돌판을 들이미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은 성경책은 중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누구십니까? 바로 성경의 저자 아니겠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요, 말씀을 밀어내고 아 이제는 내가 말씀이 필요 없어, 그런 생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더 잘 이해하고 깨닫게 만들고요, 또 말씀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오순절날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것은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예수님, 또 그 결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일만큼이나 귀하고 중요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십자가 사건은 내가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다 갚아주신 거죠. 다 탕감해 주신 겁니다. 근데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내 모습이 이 모양 이 꼬라지면 또 똑같이 빚에 빠져드리는 것은 또 가능한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주시거나 혹은 대신 갚아주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성공할 수 있는 방법과 도구를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오순절 사건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들, 하지만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가능한 일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요, 진정한 슈퍼맨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 이상의 일들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들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동안이요? 40일 동안. 그러면서 당부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이 무엇이다? 내가 너희에게도 여러 번 이야기했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너희가 기다리는 것, 그래서 받는 것, 이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도 떠나지 말고 그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근데 아버지 약속하신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예, 무엇이 아니었죠.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령님,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중에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셨습니다.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몇 날이 지나서 성령이 임했습니까? 대충 계산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승천해 가시고 한 며칠 뒤요? 한 일주일 정도 되겠죠? 왜냐하면 6월절 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한 40일간 같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43일 정도가 지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까지는 한 일주일 정도 되는 기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그 정말 뭐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복음 전도하는 어떤 미국 목사님이 계신데, 저하고 나이도 비슷합니다. 저하고 아마 동갑인가 그럴 겁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는 캐나다 분인데요. 뭐 정말 뭐 음란하고 마약에 찌들어서 정말 인간 쓰레기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자기 아파트 방에서 매일 밤마다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읽은 거죠. 딴 거 하는 거 없이 그냥 계속 말씀만 읽었대요. 근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본문에 딱 와서 부딪히게 된 겁니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임하셨다고 하는데, 우리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뒤에 성령님께서 임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도 그럼 일주일간 정말 내가 죽어라고 한번 기도해보자 해서 일주일 동안 다른 모든 것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만 놓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21살이었을 때인데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강하게 임하시면서 정말 한낱 마약 중독자하고 별 볼 일 없는 그 인생에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그 사람한테 직접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저한테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걸 위해 가지고 일주일도 정말 열심으로 기도를 하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도 우리의 삶을 아침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슬에 비유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잠깐 멈춰서서 솔직하고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보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우리 모두는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설명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기껏 한다는 얘기가,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땅의 법칙에 잘 순응하고 살면서 먹고 입고 사는 문제에 충실하게 살다가 이제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게 정말 달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제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러면서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저한테 잊혀지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때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신다는 것은, 천국은 이제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저는 이런 의미로 늘 이해해왔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 딱 서고 보니까 내 지난날의 삶이 다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걸 딱 봤을 때, 아,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생명을 내셨을 때 주님께서 원래 보셨고 작정하셨고 계획하셨고 또 이미 허락하신 내 삶의 목적과 풍성함이 이런 거였구나. 그걸 봤을 때, 그걸 깨닫게 되었을 때 실제 내가 살아온 모습은 거기에 정말 티끌만도 못한 그 모습밖에는 못 살다가 왔을 때 드는 후회. 이 후회는요, 이 세상 어떤 후회와도 비교할 수 없는 후회라는 거죠. 이제 그 기회는 지나갔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다시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오는 후회.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시고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삶의 모습이 이런 거였는데, 이런 풍성함과 이런 놀라움이었는데 내가 이걸 다 깨닫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이루지도 못하고 왔구나. 그때 그 큰 후회 가운데 눈물을 흘리게 될 거라는 거죠. 하지만 그 눈물마저도 예수님께서는 닦아주시면서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렇게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이 땅 가운데 아직 살아가고 있을 때 이 사실을 깨닫고 나간다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이거는요, 나이와도 상관이 없고 인종과도 상관이 없고 능력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경험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요, 오직 하나님으로만이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것이 필요한 거죠. 아, 그저 느낌이 좋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느낌이 좋기 때문에, 그러면 좀 왠지 거룩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지만이 우리를 불려주신 그 목적들을 다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순간순간마다 깨우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순간순간마다 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힘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때 우리는 우리의 그 다른박질을 다 끝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살았지만 3년 동안 동고동락했지만 여전히 믿음도 부족하고 용기도 부족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만 살았습니다. 근데 귀하게 헌신했던 이들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게 성령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들한테는 유익하다 했습니다. 왜 그렇죠?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보시면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가 바로 성령님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내가 육체적으로 너희와 함께 있을 뿐이지만, 그래서 유한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게 되지만 내가 가면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의 제약을 받지 않고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약속하신 그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무서워서 숨어있던 이들에게 담대함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를 전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한 번에 몇 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누구의 능력이라고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런 능력이 생겨나겠습니까?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런 말주변이 생겨나겠습니까? 베드로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들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세례받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되었던 말씀들이 성취되었음을 베드로가 담대히 그 깨달음 가운데 설교를 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가 궁극적으로 이들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죠?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니까 겁장이었던 이들이 용기 있는 이들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이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던 이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그 일들을 올바로 깨닫게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쳤던 이들이 예수님과 그 말씀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도 아낌없이 내어놓기 시작합니다. 누가 더 높은가 서로 싸우던 이들, 무능했던 이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새로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도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한 것임을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조차 그들을 바꿔놓지 못했지만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그들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그 사건 또한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 보혈의 능력 가운데 나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아, 그거는 초대교회 때만 해당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세례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방언을 말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은 초대교회 때만 있었던 일들입니다. 아, 왜 그렇습니까? 아, 그때는 아직 성경이 완전히 이렇게 기록되고 통합되지 못한 때였기 때문에, 또 교회가 세워지지 못한 때였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일하셨지만,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주장에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도대체 성경 어디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성경에는 없는 얘기죠.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열매로 오순절날 부어진 그 성령이 마지막 때에는 온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던 이들에게 첫 열매로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왜? 칠칠절, 맥추절, 초실절은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는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시면은,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순절을 일주일 남겨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건요, 우리 또한 다른 어떤 것보다 성령님으로 충만케 되는 것, 성령님으로 세례받는 것을 가장 우선적인 일로 두고 찾고 구하고 기도하고 나갔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만 기도하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다음 한 주간만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마다 그 성령님을 구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역자처럼 간절하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하지만 꼭 필요한 그 한 가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처럼 순종하고 전심으로 나갔더니 지금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땅을 잠깐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우리는요,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올인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라면은 밤잠도 자지 않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구하고 찾기 위해서 밤새며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철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일주일이 뭡니까? 하루라도 온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 갖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고 어떤 즐거움이나 편안함도 포기하고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면서 하나님을 더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땅에만 있다가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는 밤 늦은 시간까지 기꺼이 깨어 있으면서 에너지를 다 쏟아 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임재를 구하고 그 앞에서 기뻐하며 노래하며 춤추는 것에는 너무나 인색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왜 예수님께서 가장 신신당부하신 것, 가장 원하시는 것, 가장 중요하다고 하시는 것에는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걸까요? 그거는 목사님들에게 해당되는 겁니까? 그거는 광신적으로 열심히 믿는 사람들에게만 따로 주어진 말씀인가요? 우리 이 시간 성령님을 구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부르짖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시작으로 하나님을 더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은 우리를 더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하기 앞서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함께 먼저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의 찬양은 레너드 존스의 We Wait입니다. 성령님을 기다리고 찾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과 능력의 풍성함이 여러분 삶에 실제되시기를 바랍니다.